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의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책잡고자 하는 무리들이 끊이지 않고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논쟁, 뭐 왜 당신은 이런 일을 하느냐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흠을 잡아서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고 또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한 그 모든 것들의 근거를 흔들 것인가, 그게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왜 내 믿음 지키기도 이렇게 바쁜 세상인데 남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시비하는 일들이 많을까요? 저는 우리 자신이 사실 어떤 믿음에 서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조차도 흔들리고 때로는 믿음에서 벗어나 있었는데, 그런데 그거는 신경을 안 쓰고 남의 믿음에 더 많은 신경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참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특별히 또 무신론자들도 그래요. 아, 신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남이 있다는데, 남은 믿는데 왜 그 믿음을 흔들지 않고는 그렇게 못 견딜까요? 그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이 진리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누리고 있고 지니고 있으면 그 진리를 흔들지 않고는 못 베기는 불안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악의 무리로 끌어들여야 그나마 마음이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고 편안하니까,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그 불안을 유신론자들이 무신론을 다가와야 그들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신에 관한 논쟁은 지극히 조심해야 하고 그건 사실 논쟁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문제지, 뭐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야 어쩌겠어요. 그렇게 사는 삶의 결과는 불을 보듯이 뻔한 것 아니겠어요. 오늘 이 논쟁은 또 부활 논쟁에 접어듭니다.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어요. 사두개인들의 부활 논쟁 시비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의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이렇게 지금 시작이 되는데, 사두개인들은 다윗의 시대에 대제사장을 했던 사독의 후예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독이라는 그 조상으로부터 사두개인들이라는 말이 생겼는데 이들은 지극히 현세적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세를 믿지 않았고, 그리고 내세를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부활, 영생 이런 개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을 하고 모세 오경 이외에 다른 어떤 경전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은 잘 읽고 있는 예언서라든지 뭐 선지서 이런 시가서는 성경의 범주에 넣지 않았고 그들은 오직 그 토라만을 성경으로 인정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토라의 절대적 권위는 인정했지만은 그 이후에 뭐 유대인들의 주석서라든지 그 어떤 것들도 성경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지극히 현세적이었던 관계로 사실은 권력의 상층부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어요. 산헤드린 공회원의 주멤버가 사두개인들이었고,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결탁해서 유대 종교 전체를 쥐락펴락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뭐 바리새인들도 갔다가 예수님께 당하고 돌아오고, 헤롯 땅도 함께 가더니 소득 없이 빈소도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아니 예수 그분이 누군데 그자 하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단 말이냐? 그 부활이 없다는 거 한마디면 될 것을 그러고 찾아온 것이죠. 당당하게 와서 비유라는 비유를 만들어서 한게 뭡니까? 젤 마지가 결혼해서 아이 없이 아들 없이 죽었는데, 우리가 뭐그이형 형사 형수취사법인가요? 형수취수법. 그 형이 죽으면은 아들 없이 죽으면은 그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여 그렇게 아이를 낳았는데, 첫 아들은 형의 아들이 되게 해서 형의 가문을 이어주는 그런 그 이른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대를 이어 결혼해주는 법을 이제 비유로 들어서 설명한 거죠. 그래서 일곱 형제가 있는데, 뭐그첫 마지가 이제 아들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 형수를 둘째도 죽고 나서 셋째, 아니 그래서 일곱째까지 그렇게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가 형수도 늙어 죽었겠구만. 그런데 말을 맨들려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죽었는데, 그러면 이제 니네들이 말하는 부활에 따르면 다 부활했는데, 일곱 형제도 부활하고 뭐첫 형이 결혼했던 아내도 부활했는데, 그러면 그 형수는 도대체 누구랑 같이 살아야 되냐? 이 땅에서는 일곱 남자하고 다 살았는데. 이런 이제 뭐 얼토당토한 질문을 해서 부활을 부인하기 위한 질문을 만든 것이죠. 보니까 이 성경에서 이 계대 결혼에 관한 얘기는 우리가 잘안 들어요. 창세기 38장에 그 유다의 아들들이, 이제 첫째 아들이 엘인데, 엘이 아들 없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었다. 그래서 그 형수를 이제 오난에게 들여보냈더니 오난이 또 그렇게 대를 잇기를 피하다가 오난도 죽었다. 그런데 세 번째 셀라한테 그 형수를 주어야 되는데 유다가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결국은 유다하고 사이에 아들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제 계대 결혼에 관한 첫 번째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룻에 관한 얘기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는, 그게 성경에 나오는 계대 결혼이 흔치 않은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그 가문을 잇는다는 철저한 원칙이 있었고, 또그 땅이 선조에게 주어진 땅이 다른 데로 넘겨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땅의 지경 경계를 지키기 위한 그런 방편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쭉 지켜졌던 것인데, 어쨌건 그걸 이제 부활 논쟁에 끌어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걸 듣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이런 그 예수님만이 답할 수 있는 대답이죠. 그죠? 성경도 모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때문에 부활에 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곱 명씩 그렇게 다 살아가지고 이렇게 부활한다고 하더라도 결혼 문제는 없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부활하시면 결혼 없습니다. 결혼 안 해도 됩니다. 지금 미리 여러분들 잘 형제 자매로 지내는 걸 훈련하셔야 나중에 질투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쨌건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왜?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어쨌건 성경도 모른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고 하는 이 부분에 관한 얘기가 이제 검증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왜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하셨는지를 알면 이해가 될 거예요. 31절, 3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정말 이 예수님께서 이 출애굽기 말씀으로선 갖고 나오세요. 출애굽기. 그 사람들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밖에 안 보니까 안 믿으니까. 그럼 출애굽기에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 말이죠. 그 말씀이 뭡니까? 3장 6절이에요.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떨기나무에서 이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나무를 본 모세가 다가가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까 내 신을 벗어라. 그렇게 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그렇게 불러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고 고통하는 것도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의 우리의 고통도 알고 있고 지금의 고통도 알고 계신 분이에요. 자, 그 전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현재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문법적으로 보면 시제가 과거가 아니고 현재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내가 그들의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부활신앙에 다가가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제물을 준비하셨던 그 사건도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죽은 사람을 들먹이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니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너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일 수도 있고 지금도 또한 우리의 하나님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제를 넘어선 하나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부활에 관한 얘기를 보면은 먼저 고린도 전서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면요. 우리가 이 사도계인들이 왜 불쌍한 존재인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일껏 이 땅의 삶만 바라는 게 전부라면은 우리는 이 세상 사람보다 더욱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살았는가 하니까 그들은 결국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현세적인 삶에 올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는 모든 영화를 누렸습니다. 부와 권력을 손에 쥐었던 사람들이에요. 가장 강력한 지배계층을 형성했고 그들은 기득권층의 대명사처럼 살았던 사람이에요. 모든 걸 다 누렸죠. 왜요? 부활이 없으니까 여기서 잘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서 잘 사는 것으로 신앙이 다 검증되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저주의 결과죠. 우리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산다? 축복의 결과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본인들을 축복하는 모든 사인으로 이 땅에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복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회들이 지금은 없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도 이단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많은 종교인들의 무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고 성공하고 사는 것, 그게 신앙의 산 증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게 기복신앙의 맥과 닿아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어쩌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신앙의 맥이나 흐름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지 않으면 신앙은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나? 이 땅에서 고난받으려면 왜 신앙이 필요한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뭐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고난으로 끝났다면 이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았을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뭐 부자로 살았고 이삭도 단단히 한 재산을 모았고 뭐 야곱도 결국은 마지막에 아들 요셉 덕분에 애굽에서 인생을 마칠 때 얼마나 참 편안한 죽음을 맞게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이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결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현세적 하나님에만 집착했을 뿐 내세의 하나님, 부활할 수 있는 부활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부활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면 오늘 바울의 말처럼 이 세상에 어떤 종교인보다도 더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이 세상에 신이 없다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도 더 불쌍한 자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고린도전서 15장 뒤에 42절 이하를 읽어보면은 부활에 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15장 42절 이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오 육의 사람이오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을 구분할 때 우리가 영생의 생명을 지녔느냐, 이 생명이 결국 우리를 육신의 죽음 이후의 삶으로 끌어갈 것이냐, 이거에 관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게 죽을 때 부활의 시점이 언제냐, 그러면 부활에 관한 논쟁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게 되는데, 부활은 여러분 죽은 사람이나 뭐 선인으로 죽거나 악인으로 죽거나 다 마지막 날 부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다 마지막 날 주님이 오셔서 재림 때 다 부활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부활했을 때 한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영벌에 들어갈 텐데 영벌에 들어가는 하나님은 그들과는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벌에 처하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을 우리는 영생의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악한 자들도 부활에 이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이 영벌에 처해지는 것을 영원한 죽음보다도 더한 깊은 죽음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 부활에 관한 논쟁을 조심해야 할 것은, 여러분, 악한 자들도 살아나요, 마지막에. 그러나 그들은 두 번 죽음을 맞이한다, 그 말을 한단 말이에요. 두 번 죽는다. 그렇게 다시 부활해서 영벌에 처한다는 것, 지옥에 빠진다는 것은 그걸 우리가 생명으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영원한 죽음보다도 더 깊은 죽음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했을 때 주님과 함께 영생에 거하는 것을 우리는 부활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때 우리는 썩을 것으로 심어서 썩지 않을 것으로 거뒀다는 것. 여러분, 씨앗 하나만 심었을 뿐인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이 과실을 맺는 나무가 자랄 수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엇으로 심어서 무엇으로 거두는지를 보게 하셨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심어서 또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거둘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심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나중에 열매 맺을 것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들이 영생을 위해서 무엇을 심고 있는지를 다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신앙이, 부활신앙이야말로 오늘을 우리가 가치 있게 살고 오늘을 분명하게 살고 오늘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사는 중요한 삶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으로 점점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 하나님을 소망하는 신앙, 그런 신앙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아니면 이 땅에 사는 걸로 발부둥치는 걸로 끝나겠죠.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때로 사모하는 것, 우리가 죽음 너머를 사모하는 까닭은 우리가 이 심은 모든 것들이 온전히 피어날 때 그걸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이 땅의 삶이 얼마나 더 충실해지고 더 성실해지고 더 이 땅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겠냐는 것이죠. 따라서 부활신앙이 없고서는 우리 신앙은 아무 가치도 없다, 더 불쌍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충분히 옳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분이 하나님만 31살에 만났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평생도록 그 양피지에 그날 밤에 기록을 적어서 품에 품고 다녔다는 기록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600자로 기록된 그 짧은 자기 신앙의 경험을 평생 이 가슴에 품고 다녔어요. 그 말이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고는 환희, 기쁨, 감격, 그 순간의 경험을 평생토록 간직하는 그런 믿음으로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뭐 수학자였고 철학자였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했을 때 그는 모든 이때까지의 그냥 고뇌와 근심으로부터 벗어나서 평강과 일평생 샬롬을 누리는 그런 위대한 신앙인으로 거듭난 것이죠. 그가 철학자로서도 유명하지만 그는 오히려 신앙, 깊은 신앙으로 우리에게 더 기억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부활의 하나님, 부활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 생명으로 부활 이후의 생명을 우리가 더 정말 소중하게 여긴다면 이 땅의 삶은 부활 생명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부활 생명으로 이미 살아내야 되고 그 부활 생명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다시 한번 해석할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고난이 있다면 고난이 해석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겪은 이 땅에서의 모든 관계가 풀리지 않았다면 그 모든 관계에 대한 것도 풀리는 것을 경험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생명이 이 땅에서의 이 지극히 짧은 생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이미 우리에게 접붙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하셨으니 주님과의 그 알매 관계가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어질 때 우리의 부활 생명은 이 땅에서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영광을 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주저앉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부활에 관한 얘기를 다시 듣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어떤 것을 심고 어떤 것을 거두게 되는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유한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고 또한 우리로 듣게 하셨고 보게 하셨사오니 주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임을 이 아침에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죽은 것 같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살아가지만은 모든 것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부활 생명에서 찾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그리고 더욱더 갈망하게 하셔서 이 땅에 죽음을 사모하는 신기한 새로운 민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마땅히 찾아오는 이 죽음이 영생을 들어가는 관문임을 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부활 생명으로 오늘도 담대한 믿음의 삶, 믿음의 걸음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죽음과 친숙한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내가 죽노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든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영원한 생명이 사는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내가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고 하신 그 부활 생명에 관한 약속 우리가 붙들어 싸우니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부활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생명 내 안에서 날마다 살아 움직이는 것 그 운동력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부활 생명을 약속하시고 부어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과 날마다 그 사랑으로 부활 생명을 향해 소망케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부활 생명을 확인하고 부활 생명으로 살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부활의 생명들 위해 진정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